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자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20년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 봅니다.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18장 24절에서 살펴본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언변이 뛰어나고 또 율법에 능통한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그 아볼로가 전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볼로가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은 뛰어났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다시 나타납니다. 에베소에 잠시 들렀다 갈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하고 떠났는데 이 19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어떤 제자가 누구의 제자일까, 베드로의 제자인가, 바울의 제자인가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하고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가장 이렇게 맞다고 보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어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일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또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통 믿음이 있냐 또 예수를 만났냐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지만 정말로 제자의 삶까지 나아가는지 또 그들이 제자인 또 그들이 말하는 스승인 그런 참된 가르침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확인의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여기에 제자들은 성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도대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저들은 성령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회개까지는 아주 잘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례 받은 것은 아주 중요하고 저들이 회개의 어떤 촉구를 힘입어서 회개한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또 귀하다고 여기는데 저들이 과연 성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바울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상세하게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더 이상 이전의 삶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고 의지의 표현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세례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생에 세례는 꼭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들은 그런 물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또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또 받는 것은 지금은 안 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아직 교리가 바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를 또 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은 물 세례만 받은 것이 맞다 이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아 성령으로 받는 그 세례 성령이 임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저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난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현상은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이 방언과 예언을 잠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의 언어, 또 어쩌면 전혀 생소한 언어들을 성령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고, 예언은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말하라고 말하는 것이 예언인 것처럼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오해와 인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확히 알려주시는 방언과 예언은 그 뜻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죠. 그런데 그 방언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온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다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오든 전라도에서 오든 경상도 어디에서 오든 다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말을 안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방언이라 함은 소통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 있었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영의 기도를 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한다 할 때에 물론 은사적으로 전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합니다. 당연히 그것도 성령에 있고 그 기도도 깊이가 있는 기도인데, 정말로 방언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려서 영의 기도를 하는 것이 방언이고, 두 번째로의 소통은 사람과의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감력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소통이 안 돼, 너무 막혀 있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또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소통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그 방언의 능력이 모든 지방의 언어들, 모든 각국의 나라들의 언어를 할 때에 다 알아들은 것처럼 이 소통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그것을 공감해주는 능력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익히 성경을 통해 또 설교를 통해 들은 것처럼 옛자는 맡을 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 그 감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어떤 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내 삶에 자녀들의 어떤 모든 살아가는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믿고 그 말씀에 의탁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내가 깨달은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전달하는, 그것이 예언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방언과 예언의 은사, 예언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하고 소통 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세워주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열두 사람쯤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두 사람, 정확하게 열두 사람이었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열두 사람쯤이라고 이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어쩌면 누가는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12는 성경에서 회복의 숫자를 뜻합니다. 또 완전한 숫자라고도 하죠.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야곱의 아들 12명을 통하여서 12 지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차리고 살지 못해서 그 12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12 제자를 세우심으로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은 이제 요한계시록 천국이 완성될 때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새나라가 완성될 때에 천국은 열두 문으로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여기서 열두 사람쯤이라고 말한 것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또 이 7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성령이 임하는 우리가 물 세례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에도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할 우리들을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할 때에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과 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성령을 의지할 때에 오늘 이 에베소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영의 기도를 드리는 방언을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공감하는 그 방언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 알아지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예언의 능력도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살아갈 동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분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연약한 이들의 마음을 적시는 담비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하나님께서 서게 하신 곳에서 성실하고 또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불쌍히 보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치유의 놀라운 능력과 회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저들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저들의 인생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저들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의 기도를 본받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런 깊은 기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